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죽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며 사셨나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제 안에 있는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떠올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러면서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순종하려고 노력한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예수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내려고 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때마다 정말 뭔가가 막는 느낌? 그러니까 사탄이 막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어려웠고 그런 속에서도 늘 낙심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교회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일주일 채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평안한 일주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 농구를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 4장 10절과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 쫓아내지 못함에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세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므기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사사기 1장 2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가치관과 풍조를 온전히 쫓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1장 5절과 6절을, 보명쌤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죽음과 함께 족장시대의 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여 출애굽과 광야의 방황시대가 끝났음을 말씀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장 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보통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로 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표현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냈음을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묻나요?
이스라엘 자손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지를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도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1장 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유다 지파에게 앞장설 것을 명령하시며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분명쌤이 사사기 1장 3절을 읽어주세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니라.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므온은 유다의 요청에 응답하여 전쟁에 함께 나아갑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장 4절을, 봄양쌤이 1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돈이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돈이 베석이 도망하는 자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서 이기게 하시며 도망하는 아돈이 베색을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아돈이 베석의 손과 발에 엄지가락을 끊은 건가요?
네, 그것은 이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장 7절을 읽어주세요.
아돈이 베색이 가로되 옛 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아돈이 배석으로 하여금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자들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이 아니라 선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1장 8절과 9절을, 진양쌤이 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르본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이였더라.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쪽 지역인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장 11절을, 진양쌤이 1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유다지파가 앞장섭니다. 그렇다면 유다지파 중에서도 누가 기랴세벨을 공격하는 중심에 서 있나요?
믿음의 용사 갈렙입니다. 갈렙은 전쟁 중에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인 악사를 아내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군대들을 독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결국에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장 14절을, 진양쌤이 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온니엘과 결혼하여 출가하는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무엇을 청하나요?
악사는 아버지께 밭과 복을 구하고 샘물도 요청해서 윗샘과 아랫샘을 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갈렙의 진취적인 믿음을 많이 닮은 악사는 약속의 땅의 복됨과 소중함을 알았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누가 유다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나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악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땅을 구하고 이방인이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유다 자손과 함께하는 겐 사람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사사기 1장 17절과 18절을, 제가 1장 19절을, 진양쌤이 1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글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유다 지파는 스바데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고 산지 거민을 쫓아냅니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누구를 쫓아내지 못할까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의 거민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여호수아 17장 18절을 읽어주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은 골짜기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여부스 족속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에 앞장선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공동체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장 22절을, 진양쌤이 1장 23절을 읽어주세요.
요셉 족속도 베레를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레를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요셉 지파가 베레를 치러 올라갑니다. 이때 누가 함께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요셉 족속과 함께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장 24절을, 보명쌤이 1장 25절과 26절을 읽어주세요.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하나님은 요셉 지파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베델을 정복할 힘을 주십니다. 요셉 지파가 루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누구와 공조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루스 정읍에서 나온 가나안 사람과 공조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여 놓아주므로 그 가족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삽니다.
네, 맞습니다. 요셉 족속은 군사 정보를 제공해준 가나안 사람을 선대하기로 언약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므로 가나안 사람이 새로운 루스를 건축하여 살게 합니다. 자, 보명쌤이 신명기 7장 2절을 읽어주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노로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요셉 족속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베델에 가나안 문화가 남게 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1장 27절을, 보명쌤이 1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엄과 그 향리의 거민과 므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자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일을 시킬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자, 봄양쌤이 사사기 1장 29절과 30절을, 제가 1장 31절과 32절을, 진양쌤이 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홀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악빛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무엇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1장 34절을, 진양쌤이 1장 35절과 36절을 읽어주세요.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행하나요?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내고 단 자손은 골짜기에 내려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가나안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무엘상 15장 15절을 읽어주실까요?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사역을 시키는 것은 좋은 양과 소로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보다 무엇을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어주실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2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사람들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타협한다면 그 선택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사사기 1장 2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해 결국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작은 타협이 제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면서 완전히 순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명쌤은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제 감정을 되게 앞세웠던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상의보다는 제 판단이 맞다라고 늘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옳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을 배우면서 그런 일들이 저희한테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번 말씀을 통해 순종이 단지 큰 일에서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싶다라고 느끼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거대한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쫓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하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시작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라는 뜻이고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좋은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할 때에는 뒤이어 나오는 2절부터 4절 말씀처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서 4절까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겸손하게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 알아보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한 마음 한 뜻은 로마 군사들이 진영을 짜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 용어인 서다, 협력하다를 사용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을 제일 먼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바울은 군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격과 방어를 위해 정해진 자리를 지키며 대열을 정돈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이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질서와 방향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배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과 전쟁 중에 있는 영적인 군사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며 영적인 가족인 동시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최후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고 기쁨과 평강으로 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성도들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에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나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큰 뜻에 맞춰진 지혜로운 순종입니다. 병사들이 전장 한가운데서 자신의 판단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면 전체 대열이 무너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의 자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무언가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와 질서를 고려하면서 일을 해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 안의 확신보다 공동체 안의 조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열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방향과 질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유익을 이루는 사람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한마음 한뜻의 실제적인 적용이며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군사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와 방향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툼이나 허영을 피하는 길이 겸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한 겸손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즉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한 상태에서 먼저 다툼이나 허영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 두 분이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다툼이 생기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신자들끼리 모인 모임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각자의 의견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가 열심을 가지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결하면 유익함을 얻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내 의견을 조금 더 양보해서 다툼이 미움이나 분노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결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말하듯이 서로 간에 더욱 한 마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관계에서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다툼의 해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툼 뒤에 나오는 허영으로 무언가를 행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랑의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 자비나 긍휼을 어떻게 허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허영으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허영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허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케노스는 비어있는, 공허한이라는 뜻이고 독사는 영광, 칭찬,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케노독시아를 직역하면 본질없는 영광, 공허한 명예, 헛된 자랑을 뜻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허영이란 본질에 해당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겉으로 선하게 보이는 신앙의 행위도 그 내면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허영에 빠진 신앙인 것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봉사와 구제에 열심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허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영의 모습은 겉모습으로는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사랑의 행위나 자비의 행위, 헌신의 행위로 보여지는 건 허영으로 할 때도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엄밀하게 살피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행하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그 자체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 만족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은 공허한 영광인 허영으로 행한 일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허영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어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중 바나바는 밭을 팔아 그 값을 전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죠.
그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지만 일부는 따로 감춰두었고 사도들에게는 마치 전부를 내놓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다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일부 재산을 숨기는 건 괜찮을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큰 헌신과 섬김처럼 보였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위처럼 보였겠죠?
네, 그러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라는 건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허영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재물을 드린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본질은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찬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허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헌신과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명예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가득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허영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허영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봉사하고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 허영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해주고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지 나의 내면을 샅샅이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허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면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것 외에 허영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으로 겸손함을 소개해 줍니다. 겸손이 다툼을 없애고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것인데 특히 겸손의 여러 모습 중에서 자신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을 갖출 때 허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허영에 빠지지 않게 하나요?
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허영의 핵심인 자기 과시와 자기 중심적 욕망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허영에 빠진 사람은 항상 남들보다 내가 괜찮아 보여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와 반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며 상대를 섬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이 있으면 허영과 같은 마음이 틈을 탈 수조차 없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겸손의 모습을 잘 보여준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요나단과 신학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아요.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뒤로하고 친구인 다윗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 할 때마다 매번 다윗에게 위험을 알렸고요. 피할 방법을 계획해서 보호해 주었는데 왕국의 후계자라는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다윗을 억누르거나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나단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이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을 전하며 이스라엘 전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그 영향력을 자신의 명예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만 충실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높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과 삶의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단과 세례 요한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의 공통적인 신앙의 특징을 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현실의 여러 상황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조가 이어지게 될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윗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으며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때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한 것 말고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군요. 그렇게 우리는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해야 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를 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면 우리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존재로 보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상대를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요한복음 13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안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그 순간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게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면 좋은 겁니다. 이러한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겸손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겸손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과 같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면서 사랑과 긍휼로 진정한 섬김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이기에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겸손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셔서 올바른 마음의 중심으로 허영을 버리고 겸손히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한테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왜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도 그 일상을 그 깨달았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받을 만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을 만한 행동은 사실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올해의 마무리는 누군가를 좀 더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겸손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가볍게 생각해 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제가 알던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더욱 존중하고 더욱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